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뢸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정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정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런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주우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줍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짜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곳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네, 오늘이 약기 구역장 공부는 이제 마지막 종강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사무엘하 13장 살폈습니다.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과 강제로 동침했고 또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양털을 깎는 잔치 때에 그 죽이고 외할아버지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북쪽 그 갈릴리 호수 동쪽인데 예 그 술로 도망갔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근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회개와 용서의 태도를 가진다. 회개와 용서의 태도를 가진다. 압논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또 압살롬은 용서가 아니라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 집안의 비극이었습니다. 또 그 회개하지 않음과 용서하지 않음이 압논과 압살롬의 인생을 비극으로 마침표를 찍게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은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복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게 되면 그 인생이 참 허무해집니다. 나중되면 그 복수할 대상이 죽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 그 몰락해서 복수할 가치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복수를 목적으로 살기에는 너무도 아깝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수심을 갖게 할 정도로 악하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른 것이고 또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때에 맞는 합당한 회개는 파국을 막아줍니다. 예, 합당한 때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의 삶도 지금 일그러지고 있고 암논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회개와 용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즉 우리는 회개해야 할 일과 또 용서를 받아야 할 일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비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다. 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다.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 모든 아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왜 다윗이 그 전에 확인하는 일을 하지 않았는지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의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 아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소문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문의 출발이 아니라 진리의 출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통로이어야 합니다. 4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상황에 순종한다. 상황에 순종한다. 다윗은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일주일 만에 죽었을 때 그 일주일 동안 금식했죠. 예, 그 죽음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또 암논의 죽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다윗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 죽음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슬퍼 보이고 아무리 비극적으로 보이는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는 일은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였다면 다윗이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도 징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무기력한 다윗의 모습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같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 새신자반 때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기력하게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체념이나 비관 또는 될 대로 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게 보이고 아무리 힘들게 보여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5번 시편 18편 1절 2절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암송해 봅시다. 이제 예 우리 올해 마지막으로 우리 천천히 시편 18편 1절 2절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예,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제1의 자연 법칙입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입니다. 콩 심은 데 팥 나는 일 없고 팥 심은 데 콩 나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 심고 세상적인 것 거두려고 하지 않아야 하고 세상적인 것 심고 영적인 것 거두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심는 만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만약 우리가 심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면 우리 지금처럼 살지 못합니다. 우리 심는 거 별로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거두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예, 더 많이 거두게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14장을 살펴볼 텐데 이 14장부터 18장까지는 압살롬의 반역, 즉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고 쿠데타를 일으킨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14장은 요압이 형을 죽이고 그 술로 도망가 있었는데 그 도망간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장면에 대해서 증가합니다. 에이번 요압 장군은 그 술에 있는 압살롬을 데리고 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예,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13장 38절에 보면 압살롬이 도망해서 그 술에 간 지 3년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장과 14장 사이에는 3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 압살롬이 다윗의 유일한 아들은 아니었지만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유익한 것 아닌가라고 압살롬 그 요압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 압살롬에게 향한다고 했는데 그 향하다는 말은 그 히브리어 전지사를 표현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향하다가 위하다의 뜻도 있고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 말씀드리면 for 아니면 toward의 뜻도 있고 대적하다 against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본문에서는 이 위하다 예, 향 위하다의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뭐 against 반대하다의 뜻으로 해석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펴보겠지만 이 압살롬을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다윗이 처음부터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예, 뭐 그 가택연금 상태로 그 있었습니다. 압살롬을 요압이 데리고 온 것은 뭐 국가를 위한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야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되게 뛰어난데 그를 데려와서 그가 왕이 되면 자신은 1등 공신이 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B번 다윗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요압은 어떤 사람을 데려오도록 했습니까? 2절 3절 보겠습니다.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예, 드고아에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그리고 드고아가 거의 약간 일직선 상으로 있습니다. 약간 동쪽으로 휘어져 있긴 한데 거의 일직선인데 그 각각 한 8km에서 10km 정도 그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드고아는 그 선지자 중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모스가 드고아의 목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드고아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여인은 다윗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윗의 바세바 사건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로 풀어지고 압살롬의 복귀는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뭐 무슨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무슨 학문적인 업적이 뛰어나고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 여인이 할 말을 그 앞 요압이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듯이. 예, 그랬기 때문에 할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줄 아는 그냥 좀 편하게 말하면 굉장히 좀 똘똘한 여인. 예, 그런 여인 정도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상중을 에 있는 여인처럼 꾸미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상중에 있는데 향수 바르고 가면은 당장 의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고아가 해발 한 1000m의 고원에 있는 마을인데 그런 마을에 사는 사람이 향수를 바르고 가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 예루살렘의 귀부인이라면 몰라도 예, C번 4절에서 7절은 드고아 여인이 왕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와 흡사합니까? 예, 그 우리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 아들이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아니, 예, 금방 기억나시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꼭 아벨 이야기를 다시 읊어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그게 제가 밑에 설명 지우지 않았죠. 예. 그, 이 두 형제가 들에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는데, 예, 창세기에 보면 똑같이 들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이 살인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벌을 일곱 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죽음을 면하게 해 주셨는데 지금 그거랑 똑같은 얘기가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드고아에 있는 시골 여인이 어떻게 왕을 아련하고 사연을 말씀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당시에도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에 신문고와 같은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다음 학기에 보겠지만 이 다음 장 15장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 향해야 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데 그 백성들이 송사가 있어서 재판을 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다윗 왕을 찾아오는데 중간에 가로채 가지고 자기가 먼저 송사를 해주고 그 백성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이 다윗에게 자신을 처음에 과부라고 소개할 때 당연히 다윗은 그 남편의 죽음, 특히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하소연일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인 그 형을 죽임은 법은 실현되겠지만 그 집안은 이제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법은 굉장히 어떨 때 보면 참 냉정한 것 같지만 또 법은 따뜻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자 말에 그 법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 물수변에 갈긋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주 그 착하게 사는 사람을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법 착한 사람은요 법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법이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차라리 악한 사람은 법이 있어도 안 지키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벌 주기 위해서 법이 있어야 하고요. 착한 사람은 보호해 주기 위해서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디번 드고와 여인은 자신의 사연을 왕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무슨 말로 매점했습니까? 우리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예,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왜 갑자기 그 7절하고 나서 15절을 하는가 좀 의아하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 예, 7절 다음에 이 15절에서 17절로 가는 것이 좀 더 내용상 자연스러운 순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 왕이 여인에게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명령 내리겠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뭐 이야기 오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앞에 이야기는 가상의 이야기고 이 뒤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 7절 다음에 15절에서 17절을 넣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약간 자연스럽게 그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간구는 왕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 한 것처럼 왕의 아들 압살롬도 다시 맞아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와 같다고 하는 것은 왕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서 위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야기할 때 다윗은 이미 아 압살롬의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눈치를 챘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인의 말을 모두 들은 왕은 그녀에게 집으로 가라며 무엇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8절 보겠습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는지라. 예,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겠다. 이거 좀 다윗이 상투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형제를 죽인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받으면 이 집은 가문은 끝나는 겁니다. 또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면 이제 그 정의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집 형제가 들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는 도피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실수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서 그게 우연히 다른 사람을 이렇게 쳐서 죽게 되었다. 그런 때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싸우다가 죽은 것은 도피성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딜레마인데 이 여인도 그 왕의 딜레마를 알았기 때문에 그 구절에 보면 내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고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 말했습니다. 그 사사기 그 19장 이후에 보면은 그 한 레위인과 그 첩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첩을 그 베냐민 사람들이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죠. 좀 더 정확하게는 이 그 첩을 그 능욕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노에 찬 그 온 이스라엘 족속이 일어나서 그 베냐민 족속을 쳐서 그 지파가 거의 사라지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너무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실로에서 해마다 그 잔치 축제가 열리는데 거기에 참석한 여인들과 예, 그 여인들을 베냐민 사람이 데려가서 결혼하게 함으로써 그 지파가 이어지게 했거든요. 아무튼 이 지금 이 남은 아들을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지금 굉장히 그런 상황입니다. F번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라는 왕의 말에도 여인은 남은 아들이 죽음을 당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맹세했습니까?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를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즉 다윗의 판결은 동생을 죽인 형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유업을 이어가는 쪽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이로써 이 드고와 여인이 다윗을 찾아온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즉 형을 죽인 압살롬을 심판하는 쪽이 아니라 살려서 유업을 이어가게 하는 쪽으로 매듭 지어진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침내 이제 이 여인이 왜 찾아왔는지가 아주 또렷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7번 여인은 한 번만 더 여인은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허락해 달라고 말한 후에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했습니까?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예, 내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았다. 예, 드고와 여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한 후에 다윗의 이야기로 초점을 바꾸어서 예, 추방당한 즉 도망간 사람, 즉 압살롬을 왜 회복시켜주지 않는지를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그 지금 여인의 이 말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너무 화를 내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었는데 그것과 지금 비슷한 맥락입니다. 즉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백성에 대한 범죄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마 이 당시에 압살롬을 다윗을 이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H번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러 온 여인으로부터 내쫓긴 사람을 왕께서 돌아오지 않게 하셨다는 라는 말을 들은 다윗은 모든 것을 직감하고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물었습니까? 18절 19절 볼까요?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네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이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라.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예,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예, 여인은 자신의 한 모든 말은 요압이 미리 일러준 것이었다고 예, 말했습니다. 아마 여인은 자신의 말이 요압으로부터 온 것임을 다윗이 빨리 알아차리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요압은 압살롬이 빨리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왕국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압살롬같이 뛰어난 사람이 외국에 있는 것은 그 국가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돌아오게 돼서 제자리를 찾게 되고 그가 점점 더 힘을 얻게 되면 자신도 자신의 권력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드고아 여인을 통한 요압의 제안으로 다윗은 압살롬을 데려올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큰 4번 21절에서 33절은 마침내 압살롬이 돌아오게 됩니다. A번 마침내 다윗은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때 요압은 다윗에게 절하며 또 복을 빌며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21절 22절 볼까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아나이다.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의 제안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왔지만 요압은 자신이 왕의 은혜, 즉 총애를 입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완전히 그 외교적인 멘트죠. 예. 요압이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압살롬이 요압을 어떻게 맞았는지 또 그 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성경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돌아온 압살롬을 예,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압살롬은 자기 집에 머물렀습니다. 자기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압살롬이 공적인 역할을 압살롬에게는 공적인 역할을 아무것도 맡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말이 이렇게 성폭행 당하고 처량하게 자기 집에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압살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B번 25절에서 27절은 압살롬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의 외모와 가족 관계는 어떠하였습니까? 25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예, 4번 그는 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최고 미남이 압살롬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는 뭐 그 아무리 잘생긴 연예인들도 뭐 자기 뭐 그 자기 콤플렉스가 어디 있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그런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조어를 빌면 완전 얼짱, 완전 몸짱 뭐 이 두 가지를 함께 지녔다는 것입니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한데 잘생긴 외모는 이상적인 지도자의 자질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을 때 그가 준수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컸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 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왔을 때 그 뭐 엘리압부터 그 큰 이제 쭉 올 때 그 사무엘 선지자는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개 가로저으시면서 나는 중심을 본다, 외모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볼 때는 그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의 압살롬의 뛰어난 외모는 스스로를 더욱 크게 여겨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한몫했을 것입니다. 예, 지금도 뭐 어떤 지도자 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이쁘거나 굉장히 잘생기면 사람들이 점수 좀 많이 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러한 외모에 대한 평가는 다윗의 뒤를 잇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물론 인간적인 평가고 세상적인 평가지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신문 기사에서 뭐 어떤 범죄자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뻐가지고 뭐 팬카페가 생겼다 이런 얘기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예,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만큼 이게 외적인 것을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합은 연말마다 깎은 그의 압살롬의 머리틀은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200세겔. 당시 백성들은 그 머리카락이 힘과 용기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것이 숫자가 많고 빨리 자랐다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살롬이 굉장히 이상적인 또 강건한 지도자인 것을 나타냈다는 의미입니다. 1세겔은 무게 단위로 하면은 약 11.4g이거든요. 그러면 이 200세겔이면 약 2.28kg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 우리 한 달에 평균 한 1cm에서 1.5cm 정도 머리카락 자란다고 합니다. 그럼 1년 자라면 보통 한 15cm에서 17cm 정도 자란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게로 따지면 한 300g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2.28kg, 굉장히 많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왕실 세겔로, 그 왕의 저울, 그러니까 세겔이 세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반인들이 쓰는 세겔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서 쓰는 성전 세겔이 있었고, 그리고 왕실 세겔이 있었는데, 그 일반 세겔은 11.4g 정도이고, 그 성전 세겔은 거기서 한 5분의 1 정도 더 더해지고 왕실 세겔은 두 배였다고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이 몇 그램인지 어느 정도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두 배라면 약 거의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1년에 4.5kg씩 자랐는데 말이 잘 안 되죠. 그 당시에 그 왕족들은 머리에 금가루를 뿌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무거웠을 거라고는 봅니다. 또 아니면은 우리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중전들이 특히 머리에 가채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한 5kg, 6kg 된다고 그러죠. 뭘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아무튼 압살롬의 머리는 굉장히 풍성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 직하게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1년에 한 번만 잘랐다고 하는 것은 압살롬이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압살롬의 뛰어난 외모와 머리카락은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답은 그의 자녀는 아들 셋과 딸 하나였고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나오는데 아들의 이름 나오지 않죠. 그 아마 일찍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무엘하 그 18장에 18절에 보면은 그 압살롬이 자신의 비석을 스스로 세웠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자신에게는 아들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그 쿠데타를 일으킬 때 아니면 그 전에 그 자기가 왕이 되면 또 아들은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죽였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 영화 황산벌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은 그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 그 부분 인상적이었는데 그 계백 장군이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그 자기 부인과 그 딸 셋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거 맞고 이제 죽으라고. 그 자기도 이제 나가면 죽을 거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막 항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백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호랭이는 죽어서 꺼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다고. 그러자 그 부인이 한 말을 제가 그 꺼죽한 사투리를 못 하겠습니다. 약간 욕이어가지고. 근데 하여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호랭이는 까죽댐시 죽고 뒤지고 사람은 이름댐시 뒤지는 거예요. 이 인간은. 근데 결국 계백이 그 자기 가족들, 처자식들 다 죽이고 나갑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그 학자들,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압살롬의 딸의 이름이 여동생 이름과 같은 다말입니다. 그것은 이 여동생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는 뭐 이름 같이 지으면 안 되지만 서양은 뭐 그런 것들 뭐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여기까지 온 이 사건이 그 다말과 다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사건이 지금 다말에서부터 계속 이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0번 그술에서 3년 만에 예루살렘 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얼마 동안 아버지 다윗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까? 28절 볼까요? 압살롬이 이틀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예, 2년 이틀 동안 못 봤습니다. 예, 그 2년이 그 문자적인 그대로 하면은 2년의 날들입니다. 우리 13장 볼 때 그 압살롬이 그 13장 23절에 만 2년 후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 2년의 날들이 문자적입니다. 하루하루 기다린 거예요. 그 복수할 때도 하루 기다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도 아버지가 이제 부를까 저제나 부를까 해서 매일매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안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술에서 3년 있었고 지금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2년이 또 지났으니까 지금 5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가택연금 상태와 같이 있었고 아무런 지위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권력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큰아들 압논을 죽인 압살롬을 아직 완전히 용서를 잘 하지 못한 예, 그 요압 때문에 데려오기를 했지만 예,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번 압살롬은 요압을 만나기 위해 두 번이나 사람을 보내 불렀지만 요압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무엇을 지시했습니까? 29절 30절 볼까요?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예,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밭과 요압의 밭이 붙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요압이 압살롬을 만나러 가지 않았던 것은 다윗의 명령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요압은 다윗의 신하이기 때문에 다윗의 말을 일단 들어야 되겠죠. 아니면 어떤 칙령이 내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요압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주선했던 것은 사실 압살롬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말을 더욱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나서 그 이제 자기 밭에 불을 지르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왜 그 자신을 그 수리에서 데려왔는지 또 자신을 왜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지 않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것은 왜 자신에게 왕자의 지위를 회복시켜주지 않는지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지금 대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뒤집으면 나 2년 동안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왜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2번 마침내 5년 만에 만난 다윗과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33절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예,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5년 만에 서로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은 진짜 문자 그대로 대면대면하죠. 이 둘의 만남은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라기보다 아버지와 왕과 신하의 만남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자리를 이어줄 또 하여튼 왕자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는 보입니다. 하여튼 이 아버지와 아들의 입맞춤이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이 뒤에 15장에 보면 아까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대신 송사해주고 그들과 입을 맞춤으로 그들의 마음을 도적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입맞춤은 굉장히 친밀한 인사인데 지금 이 아버지와 아들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예, 인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정말 이 둘 사이가 이 둘이 5년 만에 만났는데 뜨거운 포옹도 없고 예, 눈물도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왕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5번 결론 A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다.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오늘 본문이 33절이나 되는데 다 지금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기하죠? 다 왕이라고만 나옵니다. 예, 성경에서 다윗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예, 그런 느낌이 강한데 그런 느낌은 지금 하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정말 철저하게 무기력한 어떤 왕의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 술에 있는 아들을 3년 만에 불러들이는데도 다윗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고요. 전부 요압이 다 주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 평생 이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간 소원해지는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길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으로 되면 될수록 우리는 불신자와 거의 다름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장점에 겸손하다. 장점에 겸손하다. 이 압살롬 얘기 말씀드렸는데 뛰어난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은 더욱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의 자랑이었던 머리카락은 그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하셨을 때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통로로 삼아야 합니다. 꼭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또 없는 것을 가진 것은 틀림없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것은 단지 뭐 물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재능도 그렇고 또 어떤 배움의 정도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예, 무엇이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우리가 여길 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디딤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걸림돌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답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를 보는 눈을 함께 가진다. 현재와 미래를 보는 눈을 함께 가진다. 다윗이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았다면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암논이 다말과 강제로 동침했을 때 다윗이 미래를 보았다면 단지 화 한번 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압살롬의 복수극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요압이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았다면 아마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압살롬을 데려온 그것이 결국 그 나라에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후로 그의 삶과 믿음이 점점 하향 곡선을 걷고 있습니다. 삶과 믿음의 선이 하향 곡선을 걷고 있을 때 그것을 상향 곡선으로 바꾸는 것의 출발은 자신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목적 삼고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면 인생이 틀림없이 저는 새로워진다고 믿습니다. 예,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인물 다윗, 압살롬, 요압은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 회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의 출발이고 과정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올 남은 한 해도 또 내년도 더욱더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고 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영적인 무기력한 모습을 봅니다. 바라옵나니 우리 모두가 한평생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보다 더 많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신을 과시하는 것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소명의 도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신 것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을 세워주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는 두 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재의 욕망을 충족하느라 미래를 망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외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만 바라보는 외눈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 삼는 외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참으로 특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겪어보지 않았던 일을 겪었고 구역 모임도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런 새로운 상황, 척박할 수 있는 상황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단련한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근력이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은 물론 내년에도 더욱더 튼튼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힘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로 삼으며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는 두 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것과 평생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며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섬김의 수고를 다한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